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훈냐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졌던 첫 번째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훈냐 비나스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죠. 결국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약 4천 명 되는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패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책을 강구하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고 대비책도 잘 마련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얼핏 보면 그게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끌고 와서 자기들 욕심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었죠. 오늘 읽은 이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전투도 몇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부터 9절까지 블레셋이 반응을 하고요. 10절과 11절은 전투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이에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들 계획대로 했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길 수 있다. 지난번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안갚음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사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4,000명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로 외칠 일이 없습니다. 다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고 이래야 되는데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막 큰 소리를 외치는 심지어 본문을 보면 땅이 울릴 만큼 외쳤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할 것이라고 정말 대단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울릴 만큼 지난번에 4,000명이나 죽었는데도 지금은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보였던 행동 반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짚어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뭐 우리들도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와 상관없이 정반대로 자기만의 확신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팩트와 필링이 정말 다른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굴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타나겠지만 이스라엘도 3만 명이나 죽게 되고 훈냐 비나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아 이제는 이겼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도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를 외쳐야 될 만큼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왜 이 정반대 모습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될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심판받을 이스라엘은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뜻대로 되었다. 내가 원하던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게 참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16, 17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봉천동에 있을 때에 한 신혼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자기 발로 찾아와서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부가 다 남편도 아내도 다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남편도 부모님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다가 집도 팔아먹고 빚에 그냥 빚더미 올라앉은 거예요. 부인도 부모님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거기도 집 팔아먹고 다 빚더미 앉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때에 정말 돈이 없어서 간신히 보증금 마련해서 월세를 하나 얻었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주식 투자나 딴 거 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하고서는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집안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참 마침 묘하게도 제가 보통 때는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그 신혼부부가 교회에 처음 찾아왔던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아, 이 부부가 좋은 교회를 찾아왔다 생각하고서는 이제 등록해서 몇 달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몇 달 이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래서 왜, 뭐 때문에 실망했느냐. 사실 자기들이 이 교회 왔을 때 너무 형편도 어렵고 그냥 일해서 봉급 받고 사는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또 장래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교회를 왔으니까 좋은 교회도 만나고 좋은 목사님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생각을 하고 그 갖고 있던 월세 보증금을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말아먹고 이제 깡통 계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신혼부부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를 찾아와서 왜 좋은 교회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복을 안 주시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뭐 어떻게 어떻게. 근데 그 두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좋은 교회를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꼭 복 주셔서 지금까지 말아먹은 거 지금까지 날려먹은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또 이 참 그 얼마 안 되는 월세 보증금을 꺼내가지고 그거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야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끌고 와가지고서는 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가 보다. 이런 어리석은 확신을 갖는 그것도 온 땅이 울릴 만큼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확신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보이는 반응을 놓고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얼마든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에 보면 블레셋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참 묘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의 반응을 세 가지로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블레셋의 첫 번째 반응은 6절이에요. 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울릴 만큼 외치는 걸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치면 어찌 됨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실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블레셋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4천 명이나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장례 지내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마치 전쟁의 이름처럼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거든요. 또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마 정탐꾼을 보냈든지 아니면 소식을 알아봤겠죠. 그리고 나서는 알게 됩니다. 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교회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 이게 언약궤가 들어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반응을 합니다. 7절 8절인데 두 번째 반응을 보면 이 블레셋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는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이게 당하게 생겼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일정 부분은 참 잘 모르기는 해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외국인을 친 신들이니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들이 여러 신을 섬기니까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도 여러 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종교생활하는 그런 신들을 데리고 왔나 보다. 저쪽이 신을 데리고 왔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시고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내일 모레 계속 그 뒤에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였던 세 번째 마지막 반응은 9절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끝장났네.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라 결심을 굳게 합니다. 9절에 보면 너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독려하는 거예요. 결심을 해라. 죽지 않는 까무라치기다. 이거죠.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까지 되지 말라.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으로 지냈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될 판이다. 그렇게 되셔야 되겠느냐. 마음을 굳게 먹고 죽기 아닌 까무라치기로 전쟁해보자 하고서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대장부까지 되자.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불신자들이 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결심하는 거, 노력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건 여호수아서에도 잠깐 나오고 사사기에도 몇 번 나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고 더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해야 될 땅을 앞에 두고 반드시 정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울려 살 수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같이 살지 뭐. 이스라엘 이런 마음인데 가나안 족속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을 우리 종으로 삼겠다. 아주 굳은 결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요소를 하나 옆으로 빼놓고 보면 현실만 놓고 보면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나아요. 가나안 족속은 현실적인 여건도 좋고 결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보다 더 굳게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몇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첫 번째 결과에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러니까 3만 명이 죽었어요.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지금 2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습니다. 합쳐서 3만 4천 명이 전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세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오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이 되었는지만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이 3만 명 죽었으면 블레셋도 하다못해 몇십 명이라도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이 당한 피해만 나올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행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한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었고 두 번째 언약궤를 빼앗겼고 세 번째,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전쟁의 결과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2차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세 가지 요소로 기록을 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반응, 두 두 번째는 블레셋의 반응, 세 번째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항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2차 전쟁을 기록하면서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갖고 온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앞부분부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막 소리를 쳐서 땅이 진동했지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신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막 두려워, 그냥 두려워했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끌고는 왔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들의 확신일 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었을 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언약궤를 아무리 끌고 와도, 아무리 이것저것을 다 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뒷부분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조금 있으면 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게 되거든요. 블레셋 땅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계속해서 심판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끌고 1번 도시, 2번 도시, 나중에는 3번, 4번 도시에서 언약궤를 옮겨놓으려고 하니까 제발 그거 갖고 오지 말라고 막 거부들을 해요. 그거 갖고 우리가 죽으니까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본문에서도 언약궤가 들어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블레셋을 다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그냥 그저 법궤를 끌고 온 것, 그냥 성전 마당을 밟고 다니는 것,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실 때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홉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문을 향해서 심판 선포하시면서 몇 가지 심판 선포를 하셨는데 그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져요. 첫 번째가 직분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법궤가 빼앗겼죠. 법궤가 빼앗겼으니 더 이상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이미 사무엘에게 직분이 넘어갔지만 사무엘에게 직분이 넘어간 것만이 아니라 법궤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분 박탈당했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홉니와 비나스가 한꺼번에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 집안의 노인도 젊은이도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표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심판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심판 선포되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홉니와 비나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죠. 홉니와 비나스 두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습니다. 홉니와 비나스만 직분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언약궤를 블레셋 땅으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이 갖고 있던 직분도 완전히 하나님이 박탈해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언약궤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끌려간 적은 이때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언약궤가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고 가버리신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이 통째로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결국 홉니와 비나스가 받았던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도 그대로 받습니다. 홉니와 비나스가 죽임당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죽임당하고, 홉니와 비나스가 직분을 박탈당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빼앗기고 직분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을 놓고 보면 홉니와 비나스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홉니와 비나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보여도, 언약궤를 끌고 온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지 되고, 또 내가 이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지 되고, 또 저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 저 사람도 심판받아 마땅해 그렇게 생각했지만 과연 그 동일한 죄들을 나는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나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참 묘하기는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온 모습은 한 가지도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와 정반대로,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두 번째 전쟁을 하며 참 이전보다 더 크게 패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음에도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들 뜻대로, 그들 멋대로 부려먹으려고 했던, 끌고 다니려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평안 누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